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 7월 29일 수요일에 뉴스통 문을 엽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신지은입니다. 오늘 더 넓은 뉴스 시간에 자세히 살펴보겠지만요. 한국에선 요즘 싹쓰리라는 혼성 프로젝트 그룹이 정말 큰 인기를 끌고 있어요. 지난 시절 엄청난 인기를 누렸던 가수 두 명, 그리고 현재 국민 MC로 인정받고 있는 한 사람이 뭉쳐서 90년대를 표방하는 일명 레트로 음악 그룹을 결성한 건데요. 이 그룹이 만들어지는 과정도 예능 방송을 통해 정말 흥미롭고 재밌게 보여지고, 특히나 90년대 향수를 정말 제대로 자극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 음원 차트를 싹쓸이 한 건 물론이고요. 심지어 해외 수십 개국 차트들에도 진입을 하면서 더 대단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네요. 이제는 한국에서 만든 콘텐츠는 거의 무조건 세계인들도 소비한다, 이런 연관성도 좀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 있다는데요. 자, 추억의 90년대 표방 그룹 싹쓰리가 한국과 세계 음원 차트를 싹쓸이한 것처럼 건강하고 밝은 에너지와 기운이 코로나의 장마까지 겹쳐서 축축 처질 수도 있는 우리 마음과 생활을 좀 싹쓸이 좀 해줬으면 좋겠네요. 수요일에 뉴스톡에서는요, 오늘의 주요 뉴스들 선별해서 알려드리고요. 지금 북한은 코너에서 현재 북한 소식들도 전해드립니다. 김성수 시사문화평론가와 함께하는 더 넓은 뉴스 코너에서는 말씀드렸듯 한국의 프로젝트 혼성그룹 싹쓰리 열풍에 대해 재밌게 알아보고요. 수요일에 뉴스로 본 세상에서는 즐겁고 건강한 스포츠 이야기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도움되는 생활정보, 날씨, 기름값, 금값, 환율 정보도 세심하게 알려드리고, 저 신지은과 함께하는 매일 영어 시간도 함께합니다. 그럼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북한에서 지난 16일까지 1,211명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으며 모두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에드윈 살바도르 세계보건기구 평양소장은 현지시간 29일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에 보낸 전자우편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살바도르 소장은 현재 북한 국적자 696명이 격리 중이며, 이들은 남포항구나 시니즈 중국 랴오닝성 단둥 국경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최근 중국에서 코로나19가 다시 증가세라며 북한 보건당국과 국경지대 방역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남측이 미국 해군 주체로 열리는 세계 최대 다국적 해상합동훈련인 2020 환태평양훈련 림팩에 참가하는 것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대외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29일 남해 장단에 춤을 추다가는 제목의 글에서 미국 지시라면 천리든 말리든 달려가 분화비처럼 뛰어드는 것이 남조선 군부 호전광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달 17일에서 31일 미국 하와이 근해에서 열리는 림팩은 태평양 연안 국가 간 해상 교통로 보호 및 위협에 대한 공동 대처 능력을 증진하기 위해 2년마다 실시되고 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집단이 북한과 베네수엘라의 군사기술 협력 가능성을 조사 중이라고 로이터통신이 현지시간 28일 보도했습니다. 전문가 집단은 이러한 협력이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일 수 있다는 경고를 베네수엘라 측에 전달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전문가 집단이 사무엘 몬카다 주유엔 베네수엘라 대사에게 지난해 10월과 올해 6월 두 차례 보낸 서한을 입수해 이같이 전했습니다. 그러나 북한과 베네수엘라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협력하는지 등에 관한 세부 정보는 서한에 담기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대책에도 서울에서 집값이 빠르게 오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9일 KB국민은행이 작성한 월간 KB주택 가격 동향에 따르면 7월 서울의 소형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34만 5천 달러로 처음 33만 4천 달러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국민은행이 이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16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금액입니다. 한국의 항공사인 대한항공이 전 세계 여행자들이 선택한 세계 10대 항공사 3위에 선정됐습니다. 대한항공은 세계 최대 규모의 여행 사이트인 트립어드바이저가 주관한 2020 트래블러즈 초이스 어워드에서 여행객들이 선택한 세계 10대 항공사 부문에서 3위를 차지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대한항공은 여행객들이 선택한 아시아 지역 주요 항공사와 한국 최고 항공사에도 선정되며 총 3개 부문을 수상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28일 한국에 있는 한 민간 식물원에 설치됐다고 보도된 이른바 아베 사제상에 대해 만일 보도가 사실이라면 한일 관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논평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사실 여부는 확인하지 않았지만 그런 것은 국제 의례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한국 언론은 강원도 평창에 있는 한국 자생식물원에 아베 신조 총리를 상징하는 인물이 위안부 소녀상 앞에서 무릎 꿇고 사죄하는 조형물이 설치돼 다음 달 제막식이 열린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개발의 선도주자 격인 미국 바이오업체 모더나가 원숭이 실험에서도 성과를 거뒀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현지 시간 28일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백신을 원숭이 16마리에 각각 두 차례 투약한 결과 16마리 모두 최소한의 항체를 얻었다고 전했습니다. 동물 실험은 인체 대상 임상시험에 앞서서 진행되는 전임상 단계에 해당합니다. 모더나가 임상시험에서 꾸준한 진전을 보이던 와중에 공개된 연구 결과여서 더욱 고무적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전태우였습니다.
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통일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뉴스통을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북한은 현재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소식들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양정화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소식으로 출발을 하나요?
네, 평양 타조목장의 타조들이 집단 폐사했다는 소식 얼마 전에 전해드렸는데요.
네.
최근 일부 지역의 축산기지에서도 연이어 가축들이 갑자기 죽는 현상이 나타나서 북한 당국이 수위 방역을 강화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데일리 NK는 함경남도 소식통을 인용해서 함경남도 정평군 심포시 닭공장을 비롯한 전국 8곳의 닭공장에서 조류독감으로 가축 무리 죽음이 발생해서 이 사실이 중앙에까지 보고가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조류독감 전염성이 높아서 빠른 후속 처리가 또 필요할 텐데 북한 당국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네,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이 같은 상황을 파악하고 현재 조류독감으로 앓거나 전염될 위험이 있는 축산기지의 가축들을 도방역소가 책임지고 전부 살처분하고 불태우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네.
특히 북한 당국은 뒷돈을 받고 살처분한 가축들을 거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부가 축산기지와 시장에 직접 개입해 단속하라는 지시도 내렸는데요.
예.
불법적인 행위가 일어났을 때는 법적인 처벌도 마다하지 말라는 내용을 지시문에 포함하기도 했다고 소식통은 설명했습니다. 이외에도 각 지방의 축산 전문 기관들이 목장과 축사에 대한 소독 방역 작업을 하고 정기적인 수위 방역 점검을 정상화할 때 대한 지시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북한에선 사실 살처분 대상인 가축들이 좀 공공연하게 팔리고 있기도 하잖아요.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한 대책이라고 봐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강도 높은 또 대책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중앙의 수위 축산 방역소가 각 도의 담당 일꾼들을 파견하고 도별 축산기지 소독 방역 집행 상황을 직접 파악하라고 한 겁니다. 또 그 결과를 당 즉시 보고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특히 축산기지에 소독 방역 작업을 진행한 후에도 또다시 가축들에게서 조류독감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이는 그냥 단순한 잘못이 아니라 당의 지시에 무책임한 행위이자 직무 태만으로 판단해서 관련자들을 해임 철책시키거나 당적 처벌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는 그동안 당국의 수위 방역 지침이 여러 번 내려왔지만 이를 위반한 사례들이 많았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전염병이 한번 돌면 사실 피해를 막기가 이제 후속적으로 막기는 참 힘들거든요. 그래서 주민들도 당국의 이런 지침을 좀 잘 따라야 하지 않나 싶은데 국가 차원에서 운영되는 축사 외에도 개인들이 키우는 가축들에 대한 지침도 내려졌다고요?
네, 당국은 이외에도 각 지역의 수의 방역기관이 주민들이 집에서 기르는 가축에 관해서도 관심을 두고 살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합니다. 실제 소식통은 정부는 개인집의 가축 문제들도 단순히 볼 문제가 아니라면서 최근에 주민들 속에서 생계를 위해 개인 가축들에 대한 관심이 많고 닭이나 거위를 기르는 주민들이 많으니 시와 구역의 수의 방역소들이 개인집이라고 무심하면 안 된다 이런 지적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개인집의 가축들에 대해서도 방역을 잘하도록 선전사업을 강화하고 인민반을 통해서 개인집에 대한 조사 방문 일정을 잡아 보고하도록 하라는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뭐 국가 차원에서나 개인 차원에서 키우는 이런 가축들에 대한 방역이나 뭐 관리가 좀 철저히 이루어져야겠네요. 이어서 다음 소식도 살펴볼까요?
네, 북한 당국이 만성적인 비료 부족 해결을 위해서 풀걸음 과제량을 대폭 늘렸다고 합니다. 양강도 소식통은 해마다 진행되는 풀걸음 전투가 올해엔 과제량이 대폭 늘었다며 이에 주민들은 아침 일찍 집을 나섰다가 어둑해지는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곤 한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보통 농장원들은 해마다 1.5톤 정도의 풀걸음을 과제로 수행해야 했는데 올해는 2톤으로 과제량이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양강도 대다수 협동농장에서는 풀씨가 여물기 전에 풀을 베기 위해서 숲으로 이동 작업을 가는 상황이라고 소식통은 설명했습니다.
네, 뭐 풀을 벤다고 하셨는데 사실 저는 풀걸음 전투라는 거를 이번에 좀 처음 듣거든요. 이게 어떤 건가요?
네, 여기서 풀걸음 전투란 네. 여름철에 풀을 베어서 다음에 농사철까지 썩힌 다음에 이것을 거름으로 만드는 작업을 말합니다.
네.
북한 내 만연한 비료 부족을 대체하기 위한 고육지책인 셈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풀걸음 과제량이 201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17세 이상 성인의 경우 1인당 1톤이었다고 해요.
네.
그 후에 조금씩 그 양이 늘어났는데요. 그런데 올해는 1년에 0.5톤이나 확 늘어서 2톤이 됐다는 게 소식통의 설명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차단을 위해서 무역을 제한하면서 비료 공급에도 차질이 빚어지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 동원에 나선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당국에 내야 하는 과제량이 늘면서 뭐 아까 일찍 나가서 늦게 주민들이 집에 귀가한다고 해주셨는데 주민들의 부담도 좀 커질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건 뭐 당연하고요.
네.
또 늘어난 과제량 탓인지 올해는 예. 풀걸음 전투 시기가 지난해보다도 다소 앞당겨졌다고 하네요. 대홍단군과 보천군, 백암군, 삼지연군, 양강도 내 대부분 농장에서는 이미 풀베기 전투가 시작이 됐고요. 또 올해는 장마철 대비 공사를 일찍 끝냈고 더구나 풀베기 과제량이 증가하면서 도 농촌격리위원회가 풀베기 시작을 앞당겨 서두르고 있는 모양새라고 전했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일들로 북한 주민들이 많이 힘들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북한은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양정아 기자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한국 최고의 인기 걸그룹이었던 원더걸스의 멤버로 활동하다가 그룹을 나가서 솔로로 데뷔한 가수가 있습니다. 선미라고 하는데요. 다들 혼자서는 힘들겠지? 했는데 여성 솔로 가수로서도 정말 최고 인기 걸그룹 못지않은 성공을 이뤄낸 의지의 가수죠. 선미의 노래 보름달 함께 들어보시죠. Hey, the first collaboration of JYP. Uh-huh. Brave Sam, yes sir, here comes Song. 남다른 시야와 시각, 넓이의 뉴스들을 더 흥미롭게 만나보실 수 있는 시간입니다. 더 넓은 뉴스, 오늘도 김성수 시사문화평론가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네, 자 오늘은요. 한국의 대중문화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요즘 또 대중문화에서 제일 핫한 거, 한국의 예능방송을 통해 탄생한 프로젝트 혼성그룹 싹쓰리가 음원 차트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 7월 18일 싹쓰리의 그 데뷔곡
네.
다시 여기 바닷가가 나왔는데요. 그야말로 뭐 폭풍 같은 인기를 끌었죠.
네.
그냥 전체 온라인 음원 차트를 모두 다 그야말로 싹쓸이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전체 음원 차트 1위를 다 석권을 했고요. 지금까지도 계속 음원 차트 상위권에 올라가 있어요.
네.
그리고 또 25일에 발매된 그 여름을 틀어줘 같은 경우도 발매와 동시에 최상위권에 안착을 해서 연일 지금 히트곡을 뽑아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각종 미디어들의
네.
이제 그 싹쓸이를 이렇게 중심으로 놓고 뭔가 방송을 짠다든가
예.
아니면 또 CF 같은 데도 그러니까 광고 그 영상물 같은 데도 싹쓸이가 등장한다거나 이런 일종의 흥행의 광풍을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룹 싹쓸이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겠는데 뭐 이름도 참 재밌어요. 근데 이 그룹의 구성원들이 원래 과거 한국에서 정말 최고의 탑스타들이었던 분들이죠.
예, 이 싹쓸이가 누군가 우선 유재석 씨가
네.
이제 일종의 기둥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숨겨진 리더는 이효리 씨죠. 그리고 B가 막내라고 돼 있는데
네.
이 세 사람이 사실은 한국의 대표적인 스타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일단 그 유재석 씨는 이제 개그맨 출신으로 최고의 예능 프로그램 진행자죠.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예능 프로그램 진행자 중에서 한 사람만 꼽아라 그러면 유재석 씨를 누구든지
네.
선택을 할 겁니다.
맞아요.
이번에 이제 놀면 뭐하니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새롭게 문화방송에서 만들었는데
네.
이 프로그램은 원래 1인 미디어 그러니까 혼자서 자기 거를 갖다 찍고 자기 주변 사람들을 찍는 그런 형태로 시작을 해서 유재석이라고 하는 사람의 새로운 역할을 하나씩 만들어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부 캐릭터 이렇게 얘기를 하는 역할 하나씩 만들어가고 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유산슬이라고 하는 트로트 가수로
네,
또
맞아요.
데뷔를 해서 굉장히 사랑을 받아서 트로트 붐을 일으키는데 또 한 역할을 하더니 이제는 90년대 컨셉으로 90년대의 분위기로
네.
이제 혼성 이제 댄스 그룹을 만들어서 이제 또 하나의 전성시대를 열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효리 씨는 90년대 말부터 이제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1세대 걸그룹 출신
네,
핑클.
맞아요.
핑클 출신이에요.
아, 참.
핑클로서 그야말로 걸그룹의
네.
전성시대를 열고 그다음에 솔로로 데뷔해 가지고 또 여성 솔로 가수로는 넘볼 수 없는 그런 성공을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효리 씨를 넘어서는 솔로 아티스트, 솔로
네.
가수를 지금 아이유 정도밖에
네.
없다.
네.
이렇게 볼 수
네,
있어요. 그만큼 뭐 최고의 활동을 했고 그리고 예능 진행자로 또 입장을 바꿔서 또 한 시대를 풍미한 그런
네.
사람이죠. B 같은 경우는 한국인의 최고의 월드스타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음악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일단 연기를 통해서 대성공을 해서
네.
할리우드에 가서 이제 직접 데뷔를 해서 주인공으로 열연을 펼치는 그런 작품들도 있었습니다.
네.
이런 엄청난 멤버들이 만든 그룹이라서 그러면 인기가 있었을까? 근데 그것만은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뭐랄까 과거의 인기 스타들이
네.
일단 자기들의 인기의 정점은 지났기 때문에 좀 약간 그 잊혀져 있었던 부분이
네.
있었죠. 심지어 이제 B 같은 경우는 2017년에 냈던 그 깡이라고 하는 음악 때문에
맞아요.
조롱의 대상이
네.
되어 있던 사람이었고요. 이효리 씨는 제주도에서 제주댁이라고 해가지고
맞아요.
그냥 편안하게 살림 사는 모습으로
네.
또 보였던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다시금 돌아와서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어서 더욱 화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 싹쓸이가요. 사실은 아까 말씀해 주신 그 유재석 씨의 놀면 뭐하니를 통해 데뷔를 한 거죠.
맞습니다.
이걸 조금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유산슬로
네.
활동하던 시간이 끝났고요.
네.
그리고 또 이것저것 또 새로운 그 역할을 만들기 위해서 시도를 하다가 90년대 혼성 댄스 그룹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예.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떤 멤버들이 들어오면 좋을까 오디션을 또 다 했어요. 그런데
예.
가장 잘 이제 궁합이 맞았던 사람이 원래 예전서부터 함께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을 했던 이효리
네.
그리고 또 이제 B. 예, B는 또 이제 깡이 재발견되면서
네.
새롭게 화제가 되고 있었거든요.
맞아요.
이런 두 사람을 한 대 묶어서 팀을 만들면서 또 새로운 전성기를 만들었다는 것인데 사실은 싹쓸이가 성공하는 걸 가지고 일부 업계에서는
네.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어요.
너무 혼자 다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건가요?
실제로 그렇기도 하지만
네.
저도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네. 방송 하나를 사유화하고 있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예,
유재석이라고
있겠네요.
하는 진행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 최고의 예능 네. 진행자인데 그 예능 진행자가 사실상 프로그램 하나를 자기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데
네.
거기서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오디션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노래를 만들어 나가고 서로가 이제 그 노래를 연습하고 이런 게 전부 다
네.
방송이 됐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방송이 되면 당연히 많은 시청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볼 수밖에 없고 또 이미 친근해져 있기 때문에 그 음악을 익숙하게 이제 느껴서 더 구매를 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방송을 통해서 서로가 이렇게 같은 위치에서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네.
너무나 이제 집중적인 홍보를 하는 그런 팀과
네.
그렇지 않은 데들이 차이가 생긴다.
좀 양극화도
이런 얘기를
있고.
하는 거죠.
예. 좀 뭐 상도덕이 문제가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상도덕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데 사실 이렇게 한 프로그램을 딱 잡아가지고
네.
어떤 팀을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이 놀면 뭐하니만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꽤 많았어요.
생각해보면 그러네요.
네. 특히 아이돌을 예. 새롭게 그 데뷔시키는 프로그램들이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그런데 왜 그런 건 실패하고 왜 싹쓸이는 성공했을까 이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세 사람이 각기 살아온 그런 인생들이 굉장히 독특하고 재미난 이야기거리가 풍부하고
네.
그리고 이 세 사람이 또 굉장히 오래전서부터 친분관계를 가져왔기 때문에 탄탄한 팀워크를 그러니까 탄탄한 호흡을 자랑하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각자의 살아온 삶이
네.
이제 이야기거리가 돼요. 그래서 보통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각자의 히스토리가
네.
모여서 정말 재미있는 뭐 그런 일종의 이야기책이 되었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세 사람이 서로가 서로한테 도움이 되면서 싹쓸이라고 하는 큰 이야기책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성공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사실 뭐 말씀해 주셨지만 팀워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유재석 씨, 이효리 씨 뭐 이렇게 또 방송에서 이미 한번 사랑을 받았던 조합이죠.
그럼요. 예전에 패밀리가 떴다라고 하는
네.
예능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 예능 프로그램이 흔히 말해서 일상 속에 그 관찰 그 카메라를 집어넣어서 일상에서 벌어지는 모습들을 잘 담아서 재미를 줬던 그런 대표적 프로그램인데 여기서
네.
남매처럼 진짜 친남매처럼 이렇게 웃고 떠들고 하면서 굉장히 나름대로의 그 역사를 만들었어요.
네.
그리고 또 이효리 씨와 비는 B 씨가 이제 막 신인으로 데뷔했을 때 이효리 씨는 정점에 서 있는 스타였거든요.
네.
그러면서 서로가 무대도 막 같이 만들고 그러면서 나름대로의 또 관계를 쌓아왔고
네.
이효리 씨가 이제 조금 그 예능으로 빠질 때쯤 B는 최고의 또 음악 스타가 돼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서로가 자기의 역할을 교대하는
네.
그런 그 중심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또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이 둘도 남매처럼 느껴져요.
네.
그러니까 진짜 남매들로 느껴지는 세 사람이 자기의 이야기거리를 가지고 다시 만난 거니까 우리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한 10년 동안 못 만나다가
네.
친구들이 오랜만에 동창회에서 만났어.
그러네요.
혹은 10년 동안 외국에 나가 있던 그 우리 사촌 형제들이
네.
한 자리에 만났어. 이런 느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런 느낌을 주는 게 굉장히 참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런
어렵죠.
이야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흔치 않고
네.
그리고 그런 흔치 않은 사람들을 한 데 모으는 것도 어렵다는 거죠. 여기서
네.
이제 우리가 흔히 기획력 이런 걸 얘기하게 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이 각기 이 스타들이 상징성이 있어요. 유재석 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그냥 저는 뭔가 성실하다?
예,
네.
맞습니다. 지금 벌써 한 20년 가까이를
예.
정말 자기 자리에서 성실하게 그 자리를 지켜온 그런 성실함의 대명사로 떠오르죠.
네.
그리고 이효리라고 하면 어떤 사람으로 떠오르죠?
좀 전 소탈한 예. 가수? 네, 이런 사람으로 떠올라요.
그러니까 굉장히
네.
매력적이고 신비로운 그런 그 신의 위치에 있다가 일상으로
예.
내려와서 아주 소박하게 우리 주변에서 함께 이제 살았던
언니 같죠.
언니.
예.
그런데 그 언니가 다시 또 예전에 잘하던 거를 한다고 하니까 응원해 주고 싶잖아요.
응원해 주고 싶고 잘 됐으면 좋겠어요.
잘 됐으면 네. 좋겠고 이런 것들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반을 상징하는 그런 대스타였는데 그 대스타가 지금 평범해진 상황에서 다시금
네.
도전을 한다는 그런 인생의 제3막을 여는 것 같은 느낌.
예.
그리고 B 같은 경우는 한때 월드스타였다가 제 인터넷에서 조롱의 대상이 됐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고 싶은 그런 모습. 네. 그런 것들이 다 함께 모여 있고 또 B라고 하면 2010년 이후에 최고의 스타였어요.
네.
2010년 이후는 진짜 B 같은 경우를 빼놓고 얘기를 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각기 자기 시대를 상징하면서 동시에 굉장히 열심히 한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로서 의미가 있어서 이 조합은 아마 두 번 다시 만들기 힘든 조합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하긴 뭐 홍보를 한다고 해도 밀어준다고 해도 모두가 다 뜨는 건 아니니까요.
네.
자, 그리고 또 30, 40대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말씀해 주셨듯이 뭔가 추억을 소환하는 힘 때문에 또 좋아하게 되고 10대, 20대 어린 친구들은 또 굉장히 새로운 즐거움을 또 느끼고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네.
참 이 사람들이 유재석 씨를 빼고 나머지 두 사람이 정말 적절한 시기에 잘 쉬었던 거예요. B 같은 경우는 2017년 깡 실패한 다음에 아예 방송에 거의 출연 안 했어요.
네.
그러니까 벌써 4년 정도 얼굴을 못
있었죠.
봤잖아요.
네.
이효리 씨 같은 경우도 간간히 예능에서 보긴 했지만 지금처럼 노래하는 모습으로 돌아온 거 10년이 넘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10대, 20대들은 이들이 직접 활동하는 무대를 전혀 못 봤죠. 그러니까 굉장히 신선하죠. 근데 30, 40대 시청자들은 너무 반가워요.
네.
우리랑 같이 늙어가고 있어서
그러니까요.
적당히 헐떡거리고 그래도
네.
이 모습 자체가 우리한테 힘을 주는 거예요. 아, 나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그동안 솔직히 40대에 접어들려서 아유, 나 뭐 적당히 배도 나오고 이러고 살아야지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야, 나도 다시 도전해보고 싶어. 몸을 좀 만들고 싶어. 또 나 지금 여태껏 춤추고 노래하고 이런 것들 우리 자식 세대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도 해볼 수 있어.
네.
이런 도전을 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어떤 면에서는 이 대한민국의 그 세대 간의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창구가 만들어진 거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해외에서 대한민국을 볼 때 그리고 또 대한민국을 평가할 때 사실은 굉장히 그 발전되고 또 서구화된 그런 모습들을 많이 처음에 만나게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 팀을 딱 보면 적절하게 그 90년대에서 2000년대 초반을 걸쳐서 맛볼 수 있는 그 적절한 어떤 그 복고적인 느낌을 갖고 있어서 이제 특히나 그 이 아시아 쪽에서는 굉장히 익숙하고 지금 마치 자기네들과 동시대에 활동하는 팀들처럼
네.
생각을 하게 되어서 더더욱 인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도 그렇게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네.
이런 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또 8월 1일에 솔로곡을 또 공개한다고요? 또 어떤 곡들 발표할 예정인가요?
뭐 유드래곤이 유재석 씨의 또 다른 이름인데
네.
유드래곤이 광희와 함께 부른 두리주와
네.
그리고 린다지 이효리 씨죠. 코드쿤스트와 윤미래 씨와 함께한 린다라고 하는 노래.
네.
또 B 같은 경우는 마마무와 함께 신난다라고 하는 노래를 제가 만들고 있는데 다들 기대가 높아지고 있고요.
네.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중심에 놓여 있는 화제의 인물들이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앞으로도 한국 가요계에서 이런 추세들이 좀 이어질까 또 궁금해지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은 아까 기획력의 승리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예.
우리는 뭐 대중문화 그 새로운 그런 상품들을 만들 때 늘 아주 이전에 없던 새로운 것들만 만들어야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진짜 친근하지 않으면 마음을 주기가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 친근했던 것들, 예전에 친근했던 것들을 되살려서 지금 틈새 시장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런 틈새 시장은 우리보다는 조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덜 서구화된 그런 나라들한테는 굉장히 최첨단의 그런 상품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놀면 뭐하니를 만든 김태호 PD와
네.
제작진들이 이런 틈새 시장을 잘 만들어서 그 시장이 함께 커나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
지금 뭐 코요테라고 하는 그룹은 UP의 바다를 다시 리메이크해가지고 새롭게 만들어서 10위권에 진입해 있고
네.
그리고 그 외에도 다양한 지금 뭐 자자 버스 안에서 이것도 다시 돌아온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그 90년대, 2000년대 초반에 그 나름대로 큰 발자국을 남겼던 팀들의 새로운 도전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더 튼튼한 시장을 만들어 나가면
네.
아마도 지금 현재 그 최첨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블랙핑크나 방탄소년단의 또 다른 그런 어떤 좋은 경쟁 상대들이 되어서 풍성한 그런 문화시장을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한국의 프로젝트 혼성그룹 싹쓸이 열풍과 함께 한국 문화 그리고 콘텐츠의 현주소까지 한번 다시 짚어봤는데요. 뭐 이런 노래들 우리 북한의 청취자 여러분도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김성수 시사문화평론가님과 함께한 더 넓은 뉴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열어가겠습니다. 90년대를 표방한 한국의 프로젝트 그룹 싹쓸이 열풍에 대해 살펴본 김에 90년대 인기 가수 노래도 한 곡 들어볼까요? 90년대 진짜 꽃미남 인기 가수로 한국에서 정말 큰 인기를 누렸고요. 연기도 하세요. 지금도 그 꽃미모에 전혀 변함이 없어서 사람들이 방부제 미모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김원준 씨의 쇼 함께 들어보시죠. 다채로운 뉴스를 더 즐겁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로 본 세상. 네, 뉴스로 본 세상 매주 수요일에는 다양한 스포츠 관련 소식 알아봅니다. 전태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좀 우리가 그동안 다루지 않았던 K리그 소식으로 돌아오셨군요. 어떤 소식인가요? 네.
유럽에서 뛰던 한국의 축구 선수들이 K리그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1년 만에 이청용 선수의 K리그 복귀를 시작으로요. 기성용 선수도 K리그로 돌아왔는데요. 오늘은 이청용, 기성용 효과에 기대감에 부푼 K리그 소식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제가 얼마 전 TV에서 재방송으로 이 기성용 선수가 골을 넣는 장면을 봤는데 정말 너무 잘하더라고요.
네.
자, 이 선수, 이청용, 기성용 선수가 이렇게 잘하는 선수들이 K리그에서 뛴다니 굉장히 축구 팬들이 설렐 것 같은데 이 두 선수는 정말 한국 축구를 대표하는 스타 선수들이죠?
그렇습니다. 이청용 선수와 기성용 선수는 10년 가까이 이 축구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유럽에서 뛰면서 한국 축구를 세계에 알렸습니다. 이 두 선수에 대해서 좀 간략히 소개해드리면요. 각각 2004년, 2006년에 FC서울에서 프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네.
이 두 선수는 FC서울의 전성기를 이끈 선수들로 꼽히는데요. 이런 뛰어난 실력을 바탕으로 이청용 선수는 2009년 그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EPL에서 꽤 잘 나갔던 이 볼튼 원더러스라는 팀으로 이적을 했고요.
네.
기성용도 같은 해 스코틀랜드 팀인 이 셀틱의 유니폼을 입으면서 유럽 무대에 도전했습니다. 이렇게 유럽팀에서 뛰어난 실력을 바탕으로 이 한국 축구 국가대표에도 승선을 해서요. 2010년 피파 남아공 월드컵에서 첫 원정 16강 이 쾌거의 주역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네.
이때가 바로 그 유명한 양박 쌍용이라고 그랬거든요. 양박 쌍용 공격진이었습니다.
네, 당시 2010년 한국 국가대표팀의 공격진을 이루던 박지성, 박주영, 이청용, 기성용 선수를 묶어서 부르는 말이 양박 쌍용이었죠.
그렇습니다. 이 당시 주장이었던 엄청난 활동량을 가진 미드필더 박지성 선수를 필두로요. 최전방 원톱 공격수인 박주영 선수, 그리고 드리블링과 빠른 속도를 갖춘 윙어 이청용 선수, 그리고 이 3선에서 양질의 긴 패스를 제공해주는 이 미드필더 기성용 선수까지
네.
이 네 명이 바로 양박 쌍용. 그러니까 박 씨가 두 명,
네.
그리고 용으로 끝나는 사람이 네. 두 명에서 이렇게 양박상용이라고 부르는데 이 당시 네 선수 모두 해외 리그에서 최전성기를 보내고 있었고요. 또 신기하게 서로의 포지션이랑 이런 활동 영역들이 거의 겹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이때 정말 최고의 공격을 선보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아쉽게도 박지성 선수는 은퇴를 했지만요. 박주영 선수도 지금 FC 서울에서 뛰고 있고
네,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네,
있습니다.
네. 쌍용을 담당하는 이 두 선수까지 K리그로 복귀하면서 1박 쌍용을 모두 K리그에서 볼 수 있겠네요.
네.
자, 두 선수는 그렇다면 이 K리그 어떤 팀에서 뛰게 되나요?
네, 먼저 이청용 선수는 울산 현대에 입단을 했습니다.
네. 네,
울산 현대가 지난 2월 3일에 이 국가대표 미드필더 이청용을 구단 최고 대우로 영입했다고 이렇게 공식 발표를 하면서
예.
이청용 선수는 전격 K리그 복귀를 하게 되는데요. 계약 기간은 3년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11년에 유럽 생활을 접고 K리그로 복귀한 이유에 대해서 새 시즌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한국에 들어오고 싶어서 이적을 추진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또 이청용 선수는 FC 서울에서 뛸 당시에 2006년 리그컵에서 정상을 밟아본 게 이 우승 경력의 전부라며 이 울산을 선택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우승을 하고 싶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렇게 잘 나가는 선수도 우승이 계속 하고 싶나 봐요. 네, 이청용 네. 선수는 울산에서 이렇게 새로운 도전을 선택했는데 그렇다면 기성용 선수는요?
네, 기성용 선수는 FC 서울로 다시 복귀를 했습니다.
네. 네,
사실 기성용 선수의 이 FC 서울 복귀는 되게 우여곡절 끝에 성사가 됐는데요.
예.
지난 2월에 이청용 선수처럼 유럽 생활을 정리하고 서울에 가장 먼저 연락을 취했습니다. 왜냐하면 원 소속팀이 서울이었기 때문에 네. 가장 먼저 연락을 취했는데 이 친정팀 서울에서 좀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후에 이 기성용 선수는 전북 현대 입단으로 좀 선회를 했는데 예, 그마저도 좀 쉽지 않았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그 2009년에 이제 기성용이 유럽으로 진출했을 때 서울과 맺은 그 조약이 있었습니다. 예, 만약에 다시 서울로 복귀하지 않으면
네.
위약금을 물어야 된다. 근데 이 위약금이 상당히 크다고 합니다.
네.
예, 그래서 이것 때문에 좀 발목이 잡혔다고 하는데요. 결국에 이 기성용 선수는 이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팀 RCD 마요르카와 좀 단기 계약을 맺으면서
네.
다시 유럽으로 향해야 했는데요.
그렇군요.
당시에 출국 인터뷰에서 이 기성용 선수가 굉장히 강한 어조로 불만을 표시를 하면서 이제 K리그 복귀가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까지 말을 남겼었거든요.
네.
네, 이때 기성용 선수를 놓친 FC 서울은 이 팬들에게 엄청난 원성을 사기도 했습니다.
아니 왜 그랬을까요?
아무래도 제가 네. 볼 때 구단에서 좀 돈이 없고 예, 좀 필요하지 그렇군요. 않는 자원이어서 이렇게 영입을 네.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기성윤 선수가 어쨌든 FC 서울로 가게 됐잖아요. 또 어떤 우여곡절이 있었나요?
사실 정말 영영 이루어지지 네. 않을 것 같던 기성용의 K리그 복귀가 예. 5개월 뒤에 전격적으로 성사가 된 건데요.
네.
FC 서울 단장이 직접 나서서 협상을 주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3년 6개월이라는 계약 기간을 줬는데
네.
이게 사실 30대 선수에게는 굉장히 파격적인 장기 계약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기성용의 마음을 다시 잡으려고 노력을 했고요.
네.
좀 서울이 이렇게 자신을 진정으로 원하는 태도로 보이니까 기성용 선수도 마음을 다시 연 걸로 보입니다.
네, 사실 30대가 아직 젊고 그런 나이지만
네.
축구에서는 조금 노장이라는 느낌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전성기가 이제 지난
네.
나이입니다.
네. 자, 어쨌든 FC 서울에서 함께 뛰던 기성용 선수 다시 돌아오게 됐고요. 이청용 선수도 어쨌든 K리그에 있으니까 이제는 적이 돼서 만나겠네요.
네, 기성용 선수와 이청용 선수를 부르던 이 쌍용은 이제 한 팀에서 뛰지 못하지만
네.
그만큼 이 둘의 맞대결은 리그 내 어떤 라이벌전보다 좀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오는 8월 30일에 이 울산 문수구장에서 울산과 서울의 경기가 열리는데 벌써부터 이 팬들 사이에서는 쌍용 더비라고 이렇게 불리고 있는데요.
네.
서울뿐만 아니라 이 기성용 선수를 적으로 마주할 이 상대팀 팬들도 좀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는 중입니다.
네, 거의 뭐 축구계에서는 스타다 보니까 뭐 저도 관심이 막 생기는데 울산 현대 그리고 FC 서울 이 현재 리그에서 이 두 팀은 어떤 활약을 보이고 있나요?
네, 일단 울산 현대는 현재 리그 선두입니다.
네.
우승을 노려볼 만한 전력이고요. 이청용 선수 합류뿐만 아니라 이 겨울 이적 시장에서 그 K리그 최고 기량을 가진 미드필더 윤빛가람 선수를 영입하면서 지금 거의 중앙과 측면 모두에서 국내 최고의 자원을 갖추게 됐고요.
네.
다만 지금 서울 구단의 상황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 K리그 제12경기까지 마쳤는데요. 서울은 현재 3승 1무 8패 승점 10점으로 리그 11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서울 아래에는 인천 유나이티드밖에 없는데요. 굉장히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번 시즌 좀 악재를 맡고 있는 서울로서는
네.
기성용 선수 영입이 좀 터닝포인트가 되길 기대하는 모습인 것 같은데요. 좀 여전히 유럽 팀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기성용 선수의 이 수준 높은 경기력으로 하위권 탈출에 힘을 쓰는 모양새입니다.
네. 자, 두 팀 다 유럽파 복귀 효과를 톡톡히 누릴 것 같은데요. K리그도 이런 인기 많은 선수들이 돌아오니까 더욱 흥행하겠어요?
그렇습니다. 이 K리그 전체판을 봤을 때도 이청용, 기성용 선수의 복귀는 상당한 호재인데요. 최근 K리그는 코로나19로 인한 무관중 경기임에도 여러 흥행 지표가 상승세를 보이는 중입니다.
네.
현재 K리그는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빠르게 리그를 진행하면서 해외 39개국에 중계가 되고 있고요. 국내 실시간 중계 접속자 수도 전년 대비 80%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청용, 기성용 선수 같은 유럽파 선수의 복귀로 좀 K리그가 물이 들어오니까 좀 노조는 분위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기성용 선수, 이청용 선수의 쌍용 더비. 그날은 치킨, 맥주, 치맥 먹으면서 경기를 네. 꼭 보시고요. 경기 결과도 꼭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전태우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매일 영어 시간입니다. 여러분과 매일 아주 조금씩이라도 쉽고 짧고 굵게 영어를 배워보는 코너인데요. 시험 봐서 100점 받고 싶은 건 인지상정. 아, 하나 틀렸네. 아쉽다. 학교 다닐 때 하나 틀려놓고 이렇게 아쉬워하는 친구들 보면 좀 얄밉기도 했죠. 야, 그게 어디야. 그 정도면 어디야. 난 그것도 부럽다. 바로 이럴 때 쓰는 표현입니다. That's better than nothing. 아무것도 없는 거, 아무것도 아닌 거다 라는 뜻이 nothing이란 단어고요. better 하면 더 낫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보단 better, 더 낫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주위에 이렇게 얄미운 친구들이 혹시 있으면요. 이렇게 위로해 주세요. That's better than nothing. 이어서 북한 날씨 전해드릴게요. 7월 30일 목요일은 대체로 흐리고 황해도와 평북 북부, 함경 북부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역별 자세한 기온 알려드립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삼지연 13도, 해산 17도, 강계청진 20도, 함흥 원산 21도, 신의주 사리원 해주 22도, 평양 개성 23도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삼지연 23도, 청진 24도, 해주 27도, 신의주 개성 함흥 원산 해산 28도, 평양 사리원 29도, 강계 30도입니다. 해상 날씨 알려드립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는 0.5에서 1m로 일겠고, 먼 바다에서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서해 북부 앞바다에서는 0.5m로 일겠고, 먼 바다에서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기름값과 금값 정보 알려드립니다. 국제유가가 하락했습니다. 현지 시간 28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9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날보다 배럴당 1.4% 하락한 $41.4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국제금값은 3거래일 연속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이날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금은 전날보다 온스당 0.7% 상승한 $1,944.6에 마감됐습니다. 환율 정보 알려드립니다. 100달러당 인민비는 700.36원입니다. 신지은의 매일 영어와 생활 뉴스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톡입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다시 한번 전해드릴게요.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북한에서 지난 16일까지 1,211명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으며 모두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에드윈 살바도르 세계보건기구 평양소장은 현지시간 29일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에 보낸 전자우편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살바도르 소장은 현재 북한 국적자 696명이 격리 중이며 이들은 남포항구나 신의주 중국 랴오닝성 단둥 국경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최근 중국에서 코로나19가 다시 증가세라며 북한 보건당국과 국경지대 방역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남측이 미국 해군 주체로 열리는 세계 최대 다국적 해상합동훈련인 2020 환태평양훈련 림팩에 참가하는 것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대외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는 29일 남해 장단에 춤을 추다가는 제목의 글에서 미국 지시라면 천리든 말리든 달려가 분화비처럼 뛰어드는 것이 남조선 군부 호전광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달 17일에서 31일 미국 하와이 근해에서 열리는 림팩은 태평양 연안 국가 간 해상 교통로 보호 및 위협에 대한 공동 대처 능력을 증진하기 위해 2년마다 실시되고 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집단이 북한과 베네수엘라의 군사기술 협력 가능성을 조사 중이라고 로이터통신이 현지시간 28일 보도했습니다. 전문가 집단은 이러한 협력이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일 수 있다는 경고를 베네수엘라 측에 전달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전문가 집단이 사무엘 몬카다 주 유엔 베네수엘라 대사에게 지난해 10월과 올해 6월 두 차례 보낸 서한을 입수해 이같이 전했습니다. 그러나 북한과 베네수엘라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협력하는지 등에 관한 세부 정보는 서한에 담기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대책에도 서울에서 집값이 빠르게 오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9일 KB국민은행이 작성한 월간 KB주택 가격 동향에 따르면 7월 서울의 소형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34만 5천 달러로 처음 33만 4천 달러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국민은행이 이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16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금액입니다. 한국의 항공사인 대한항공이 전 세계 여행자들이 선택한 세계 10대 항공사 3위에 선정됐습니다. 대한항공은 세계 최대 규모의 여행 사이트인 트립어드바이저가 주관한 2020 트래블러즈 초이스 어워드에서 여행객들이 선택한 세계 10대 항공사 부문에서 3위를 차지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대한항공은 여행객들이 선택한 아시아 지역 주요 항공사와 한국 최고 항공사에도 선정되며 총 3개 부문을 수상했습니다. 지금까지 전태우였습니다.
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통일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뉴스통을 듣고 계십니다.
남한에는 오늘 비가 엄청 많이 내렸어요. 뭐 저도 녹음하러 오는 길에 비가 정말 쏟아져서 조마조마 왔습니다. 북한의 청취자 여러분들 계신 데는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모쪼록 다들 비 피해 입지 마시고요. 비 오면 우울하니까 몸 건강관리 또 마음 건강관리까지 더 잘 하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책임 프로듀서 양정아, 작가 김희진, 진행에는 신지은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노래 선물은요. 비가 많이 내리는 요즘 같은 계절에 특히 밤에 들으면요. 더 좋은 노래입니다. 럼블피쉬의 비와 당신 들으면서 오늘 순서 마칠게요. 우린 내일 또 만나요.